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것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끼리 내버려 두시면 저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듣고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시며 예수님의 삶에 더욱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16장에서 7개의 대접 재앙이 이 세상에 퍼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 4개의 대접 재앙은 창조 질서에 쏟아지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다섯 번째까지 봤는데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세상 정치 질서에, 즉 그 세상 나라 질서에, 그리고 악의 영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집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 동방 임금들, 천하 임금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쏟아집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보면 공기 가운데 쏟아져서 바벨론, 즉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세 가지로, 세 개로 나누어지며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난주까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재앙. 이 여섯 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한 몇 주가 걸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습해야 될 내용도 많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도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같이 공부한 성경 공부가 있었죠. 하나님 천국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거의 1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자세히 본 내용들이 되지만 또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서 그 16장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마지막에 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이 벌써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두 단계에 걸쳐서 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벌써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마지막이 완전하게 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해서 예수님 초림 때에 마지막이 온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취를 기다리려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두 단계로 오기 때문에 그 두 단계,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지금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에게 보여주는데 일곱 개의 인 재앙도 그랬고 일곱 개의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또 한번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사건은 교회 시대에 수많은 비슷한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첫 번째 대접 재앙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은 교회 시대 중에 비슷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있었던 거를 지금 하나로 모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을 그 사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중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최고로 강하게 이 사건이 또 일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곱 개의 인과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병들, 질병들, diseases, 그리고 홍수, 지진, 이 세상에 지금 그런 그 엄청난 disaster, 이런 것들이 다 그 재앙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건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몸에 종기가 난다든지 뭐 그걸로 해보죠. 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에게도 몸에 종기가 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퍼부어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귀하고 귀한 사건이 되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해질 때 그냥 아무 효력이 없이 돌아오는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어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더 강팍하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지금 이런 심판의 내용의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사랑인 하나님이 왜 이래? 빈정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강팍해졌다고 말씀에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렇게 강팍해지는 그 자체가 말씀의 효력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쏟아지는데 안 믿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사건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어? 빈정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일정 만정 그 사건이 오히려 은혜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세상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지진이 나서 두 사람 다 죽어버리는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심판이라. 이 세상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둘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모으시는 일이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같은 죽음이었는데 이제 지옥으로 완전히 버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이런 말을 어떻게 세상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건 없고 하나는 이거다 하나는 이거다 그런 말을 어떻게 세상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빈정되는 말이 되죠. 그래 뭐 코에 끼면 코걸이 뭐 귀에 끼면 귀걸이 니네 맘대로 해먹어라. 그러나 진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앙을 보시면서 그 재앙에 종합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다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재앙이 막 퍼부어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회개를 안 하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구약의 그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이 그랬죠. 열 개의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졌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재앙에 종합된 그 십자가를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같이 마음을 더 강팍해 하여 회개 안 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보시면 회개하십니까?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죄.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며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회개를 안 하는 건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정말. 15장 1절의 말씀 같이 이 일곱 개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똑같은 사건이 프리뷰 수준에서 계속 교회 시대에 일어나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고로 강하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곱 개의 재앙이 지금도 퍼부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퍼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빠진 이 세상에 남김없이 퍼부어집니다. 화내심 속에서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화내시는 그런 모습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도 이 맹렬한 진노라 그러죠. 맹렬한 진노.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을 무슨 산타클라스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 놓고는 죄를 져도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심판이 없는 거지 우리 죄를 심판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은 정말 온순하신 예수님. 예. 그 양을 갖다가 목에 이렇게 두루마기 같이 이렇게 뭐야. 매시고는 참 온순한 그런 예수님, 예.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순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 앞에서도 그냥 온순하시고, 그냥, 예, 부드러우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한쪽만으로만 그래하여 한쪽만으로만 하기 때문에 거짓이 돼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니 온순하신 예수님이 지금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 여기는 지금 소하고 뭐 양과 비둘기 노끈으로 그 소를 내쫓는다 그러지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가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니 거기는 사람을 쫓아내시는데 아니 우리 온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때리고 이러는 겁니까? 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인간 수준의 666의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십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상 비즈니스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다 엎어버리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보는 이 세상,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심판인지 세상이 모릅니다, 지금. 거룩한 화내심이죠. 인간은 좀 다릅니다. 인간이 화를 낼 때는 항상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화내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화를 내어도 죄짓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 안 하고 화를 내어도 화내는 도중에 죄짓지 말라. 즉 화를 내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화를 안 내서 문제입니다. 물론 내지 말아야 될 때 가서는 또 되게 내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내야 되는 곳에 가서도 화를 안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독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설명이 되고 가르쳐지고 있는데도 화를 안 냅니다. 지가 최고로 온순한 척 아주 가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걸어갈 때 아버지에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여러분 아버지한테 침을 뱉으면 여러분은 계속 온순하게 아주 온유하게 저를 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왜곡되게 전하면 여러분은 온순하게 저를 대하시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다른 건 건드려도 돼도 그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짓을 해도 화가 안 납니까? 그쵸, 온유해야죠, 기독교인은.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뭐 무슨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한테. 그러니 화도 안 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내 하늘의 아버지 말씀이 그 말씀이 왜곡돼서 전해지는데 화가 안 나요? 그런 것에 화내는 게 죄예요? 오히려 화를 안 내시는 게 문제입니다. 왜 화가 안 날까요? 왜 사람, 자기의 세상적인 아버지한테는 그런 게 가면은 금방 화낼 사람이. 왜?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세상 아버지를 모독을 하면 화 안 낼 사람 여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는 화 안 냅니다. 사랑은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지 뭐 온순하고 어쩌고 웃기고 있네요. 온순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적인 친아버지한테 그러면 분명히 화낼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거든요.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화내십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화를 안 내세요. 왜? 예수님한테 화를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화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러나 죄와 이 세상에게는 다릅니다. 죄와 이 세상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같이 그냥 항상 호호호호 이러고 계신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심판이 내려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아이도 지옥으로 내던져지고 영원히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히려 거룩하다, 의로우시다 이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화내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이상한 하나님으로, 죄를 저도 그냥 호호호호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상하게 전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싫어하니까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참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그것도 보통 화가 아닙니다. 맹렬한 진노라고 나옵니다. 네. 안 믿는 자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냥 완전히 두렵기만 한 두려운 그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외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천천히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좀 이해를 잘 하고 싶은데 세대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이해된 그런 책들이 그것도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팔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 세상이 미국과 소련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둘 다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쓰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이게 얼마나 유행했던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저희는 상징적으로 읽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참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온 세상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 세상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무슨 전쟁이라도 나면은 다들 난리가 납니다. 금방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백 권씩 팔려, 몇백 권이 뭐예요? 몇백만 권씩 팔립니다. 에, 거짓 증거하여 돈 버는 자들. 에, 몇백만 권씩 팔리면은 돈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970몇 년도에 제가 이름은 뭐 될 필요 없겠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걸 2000년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 70몇 년도에는 안심하죠. 아직 20몇 년 동안 돈 벌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00년이 왔어요. 두 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또 교회든 그렇게 몇 번을 당해놓고 또 책에 비슷한 거 써내면 또 사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괜히 이런 종교적으로 끌고 갑니다. 저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전쟁 나는 거하고 종교적으로 볼 때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왜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됩니까? 거긴 왜? 뭐 어떻게 됐길래? 그냥 세상 어디에서 나는 전쟁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나라랑 이제 저희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풀어갖고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그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특정한 세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풀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지내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나면 다른 데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아마 여러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이 거짓 가르침.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모아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섯 번째 재앙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세상 왕들이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아지는데 결국 그들이 다 망하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할 텐데. 그럼 먼저, 이 여섯 번째 재앙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모습인가? 여러분과 저는 세대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대주의자,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쉽게 얘기하여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 세상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런 구약적인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관계를 성경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여 예표입니다. 즉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예표 수준의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구약 이스라엘하고도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구약 이스라엘이 교회의 예표였는데 그렇게 예표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예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괜히 뭐 성지순례니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종교적인 거를 갖다 붙여놓고는 그 이스라엘을 무슨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예루살렘에 무슨 쓰레기장 예루살렘에 그런 뒷골목에 가면서 성지순례 한대. 왜 성지순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돈 있으면 거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세요. 돈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지. 그러나 성지순례는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또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교회는 이렇게 계속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는 진짜 천천히 쪼,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오시지만 그러나 오신단 말입니다. 새로운 분이. 그러면 또 좀 리핏을 해야 되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보면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내면적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 이 이제 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서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가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유대인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인지 몰라도 지금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과 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한데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세요. 좀 심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8장 56절에 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즉 아브라함 때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기뻐했는데 니네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왜 나를 안 받아들이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바로 전에 8장 4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아니 지금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세상 이스라엘, 세상 유대인한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세상이 지금 모여듭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세상이 모여들면 그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 수준의 예표 수준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구약적인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온 세상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모습은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치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 용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계속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구약 용어로 표현하느냐?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니까. 세상 왕들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여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것도 상징이죠. 이 공격이 세상 수준에서 대포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공격하는 걸 말하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분명히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을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지금 이 세상 왕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치는데 누가 그 세상 왕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 개구리 같이 생긴 영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공부하겠지만, 우리 성령님은 비둘기 같이 표현이 되는데, 지금 사탄의 영은 개구리 같이, 즉, 개구리, 구약에서 더러운 짐승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어디서 나와요? 누구 입에서? 짐승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리고 사탄의 입에서. 즉 용, 용이 사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공격하고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지금 입에서 나온다. 거짓 가르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지금 그 공격의 모습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탱크 가져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트기를 가져와서 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을 미혹하여 교회를 치는 건데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교회 시작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사탄이 자기의 끝날이 온 것을 깨닫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교회를 죽여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죽을 것입니다. 벌써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이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도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경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다고 구약에 계속 나옵니까? 동쪽에서 북쪽에서. 그럼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인데. 그러면은 쳐들어오는 인간들은 다 그 강을 건너와야 돼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한 군데만 보죠.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에 가셔서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근데 그 큰 하수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으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이름을 안 쓰고 그냥 하수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한국 성경은. 그러면 큰 그 하수가 뭐예요?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계, 곡새, 차고 모든 언덕을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지금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브라데 그 강이 마르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갖고 그 물이 그냥 이스라엘을 덮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제 동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게끔 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국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끝은 이제 우리가 19장, 20장에 가서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그 세상 왕들이 다 모여 있는 그 군대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왕으로 이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이제 교회가 많이 죽은 모습입니다. 이제 죽을 것입니다. 왜 이러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즉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왕에게 둘러싸여, 그 세상 군대에게 둘러싸여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시편 22편에 가서 보시면, 시편 22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십자가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이 그 시편 22편을 읽으면 그 메시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메시아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지금 잡혀 죽어가시는. 거기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아마게돈의 축소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아마거돈의 진짜판이라 그럴까요? 참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군대에게 둘러싸여 잡히시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역임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시대 중에 세상은, 그 세상 세력은 교회를 죽이려고 항상 애워싸고 항상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세상, 그 세상을 상징하는 그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항상 둘러싸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똑같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면 저걸 완전히 잡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릴까? 이게 지금 세상의 세력이 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교회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고 그럼 뭐 끝난 겁니까? 그러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말 멋있어요. 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어서 뭐 성경 말씀보다 멋있는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죽음입니다. 네. 여섯 번째 재앙이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이는데. 여섯 번째 재앙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둘러싸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죽여버릴까? 지금 베레벨 국리를 다하고 세력을 지금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죽을 건데 그렇게 죽으면 얼마 오래도 안 가요.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을 멸망하러 오십니다. 벌써 오셨고 그게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이제 완전히 오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아무리 둘러싸도 두려워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세상 군대가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러 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는 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안 마시겠느냐. 그 예수님이 교회에게 너희에게도 내가 마실 잔이 너희에게도 주어졌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을 어떻게 안 마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마시겠어요? 여러분, 이 참 복음과 이 가짜 복음은 비슷해서 혼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비슷해요? 아니면 완전히 다릅니까? 왜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왜 가짜 복음에 귀가 솔깃하는 걸까요? 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자에게는 은혜고 같은 사건이 어떤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은혜고 어떤 교회라고도 할 수 없겠죠. 거기는 심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삶에 참여가 돼요? 그 예수님 사신 그 삶을 우리도 직접 살게 되는 것인가? 교회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담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도 세상 군대에게 애워싸여 잡혀 죽는데 교회도 그 삶을 사는 거게 되는 이 영광. 근데요, 요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항상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여러분 귀에 이런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사실부터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저도 준비하면서 이야, 성경이 이렇게 이해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여러분, 참 복음을 이해하세요. 기쁨입니다. 아마